골로새서 40번 메시지.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사역과 실질적인 체험. 비록 골로새서가 짧긴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계시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성경은 여러 개의 봉우리를 갖고 있는 시온산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골로새서입니다. 비교. 만일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안에 있는 계시가 얼마나 높은지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생명의 비밀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비록 요한복음이 비밀스럽다 해도 그것이 담고 있는 계시는 골로새서 안에 있는 계시와 가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말과 표현은 놀랍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바울은 이 절과 동격으로 같은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의어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비교해 봅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암송하기가 다소 쉽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암송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그 구절들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함을 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산재성과 마치 바퀴살들이 축에 의해 중심에서 함께 유지되는 것처럼 만물이 지탱하는 중심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들에서 주어진 그러한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임과 그분이 시작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19절은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충만은 한 가지 이상의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충만, 곧 여러 방면들을 가진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유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면들의 충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 안에 있는 충만,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안의 충만,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있는 피조물의 존재 안의 충만,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신 분 안의 충만,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안에 있는 충만 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충만은 비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계시를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과는 대조적으로 골로새서는 단순한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나 문장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 안에 있는 문장들은 복잡하고 종종 많은 구하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장 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모든 구절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단순한 표현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와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킴. 1장 25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골로새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일부입니다. 이 서신이 없다면 아마 신성한 계시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성한 계시의 완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있는 계시는 뛰어나게 높고 풍성합니다. 이 계시는 매우 높고 또한 그리 복잡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끝무렵인 지금 주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책을 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높은 계시를 갖습니다. 사실 이 책은 그분이 누구인가 보다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관해 더 많이 계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는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분기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며 몸의 머리이며 시작이며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며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길 기뻐하는 분이심을 봅니다. 이 충만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관련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련됩니까? 그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충만을 인격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 충만을 하나의 인격으로 여겼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만물을 화목케 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인격의 기능들이지 사물의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펼쳐진 그리스도의 방면들을 살펴볼 때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관련되고 반면에 다른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와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역의 목표. 골로새서에서 그처럼 심원하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는 전혀 객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24절부터 29절까지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심으로 말미암아 청지기 직분, 경륜, 분배를 갖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 객관적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는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역을 통해 주관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으로 사역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에는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사역이 둘 다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역의 목표는 객관적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5절부터 29절까지가 없이 15절부터 19절까지만 갖는다면 우리는 주관적인 사역은 없이 오직 객관적인 계시만 가질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면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주관적인 사역을 통해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27절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단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청지기의 사역을 통해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관적이 되셨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주관적인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소 용이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사역하여 그분을 그들에게 주관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분투하며 수고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 안으로 사역되어진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분투하고 필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수고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사역하여 그들이 완전한 장성함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됨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사역하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려고 성도들을 위하여 분투하였습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 계셔야 했고 다른 한면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운행하심에 따른 상당히 많은 수고와 분투를 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성도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위해 했던 심한 분투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길 갈망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를 제시한 후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사역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사역을 수단으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 계시된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광의 소망으로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 성도들 안으로 분배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기는 더 한층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것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함.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사역함에 대해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문제, 우리 안으로 주관적으로 공급된 객관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사역과 실질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완전히 전개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기쁘게 될 필요가 있음. 이 전개와 관련하여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지도록 그들을 위해 분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에서 위안을 받고 마음에서 기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만일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무척 어려움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나는 어떤 항공사가 취급하는 방식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예상으로 불쾌해졌습니다. 나는 불쾌함 안에 남아있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른 비행기를 타기 위해 3시간 기다리는 동안 저를 유쾌하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쾌할 때는 체험상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분냄 안에 자신이 남아있는 것을 허용치 마십시오. 당신은 주께서 어떤 종류의 불쾌함도 없애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위안받는 것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안온하게 되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 분투했습니다. 행함, 뿌리를 박음, 건축됨. 2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에 관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영접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계속 7절에서 바울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건축되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신앙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더 나아가 그분 안에서 건축되고 그 신앙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포함한 이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인 체험과 관계된다.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 소극적인 것들,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합니다. 이 소극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와 대치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겸손과 종교와 규례들. 2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가장하여. 여기에서 상은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사람의 미덕들 중 최상의 것인 겸손과 세련된 형식의 종교인 천사 숭배와 같은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규례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들에 순종하느냐. 이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한다. 바울이 22절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쓰는 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문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원수. 2장 8절, 18절, 20절에서 바울은 몇 가지 문제들, 즉 철학,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겸손, 천사 숭배, 규례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모든 항목들은 하나의 단어, 즉 문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 문화의 가장 높은 산물 중 하나입니다. 전통 역시 문화와 관계 있습니다. 실상 전통은 문화에서 비롯되며 문화는 전통 안에서 체현됩니다. 만약 문화가 없다면 전통도 없습니다. 역으로 전통이 없으면 문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초적인 가르침의 초보적 원칙들인 세상의 초등학문도 역시 문화의 방면들입니다. 겸손은 가장 문화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미덕입니다. 사람이 세련되고 문화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개하고 야만적일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문화적인 세련됨과 긴밀히 관계됩니다. 더욱이 천사 숭배는 높은 문화의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다소 낮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짐승들을 숭배할지 모르지만 더 높게 계하던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실상 세련된 형태의 우상 숭배로서 오늘날의 가톨릭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행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들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함으로써 천사 숭배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규례들은 그 문화와 관계됩니다. 규례들이란 우리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규칙들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예절은 규례들입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일수록 그들은 더 많은 규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화적일수록 더욱더 그는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문화라는 단어가 골로새서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대적하는 실제 원수인 문화를 처리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방해물이 됩니다.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다루는 부분에서 바울은 이 체험을 좌절시키는 많은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항목들은 바울이 분열과 시기와 음행과 법률 소송 등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열거한 것들과 매우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방해하는 율법을 다룹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그는 깊이 숨겨져 있는 강교한 문제인 문화를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행과 분열을 정죄하며 대부분이 율법이 끝났음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 문화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방해하는 것이라 하여 거절합니까?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이유로 문화를 정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혼합물에 의해 침략되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의 초등학문이 교회 생활 안으로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양자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의 산물입니다.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이들은 보통 세련되고 문화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골로새서가 죄나 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처리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는 문화라는 장애물들이 드러나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체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화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신약의 다른 책들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펼쳐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의해 유발된 방해물을 거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먼저 객관적인 계시를 제시한 다음 주관적인 사역을 제시합니다. 2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에 이르러서 그는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강교한 장애물이 우리의 문화임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에 관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계시를 보여준다.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에 관해서도 이 서신은 가장 강교한 장애물을 들추어냅니다. 만일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문화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삶. 문화를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본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미 그렇게 했음을 주장할지 모릅니다. 미국인 성도들은 그들의 미국 문화를 떨쳐버렸다고 주장할지 모르며 중국인 신자들은 중국 문화를 내려놓았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문화, 곧 그들 스스로 발달시킨 문화를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를 버림으로써 우리는 단지 또 하나의 문화, 문화를 떨쳐버리는 문화를 고안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문화적인 문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문화를 떨쳐버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 대 비문화가 아니요 문화 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문화를 버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어떤 문화적 표준들에 따라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거칠고 버릇없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문화는 필요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에 의해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차기까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이 되면 될수록 그들에게는 그만큼 경찰이나 법정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는 우리가 그저 문화를 떨쳐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제쳐버리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가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문화에 의해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형태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은 문화의 문제이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문화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 특유의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부과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살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삽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그것의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주의하기로 합시다.